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65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만 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만 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만 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아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숩에게서 난 야숩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만 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야르엘에게서 난 야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만 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라에게서 난 스미라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만 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만 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룻과 나아만이라. 아룻에게서 아룻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만 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만 4,400명이었더라. 아세의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비에게서 난 이스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 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의 여정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두 번의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는데 광야 여정의 시작이 되는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인구 조사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의 모든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후에 거의 오합지졸과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군대 조직과 제사장 조직을 갖추어 광야를 행진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가나안 정복을 수행할 수 있게 준비한 과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 때 계수된 인원을 우리는 광야 1세대 혹은 출애굽 1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의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수행할 병력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그 땅을 정당하게 분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인구 조사 때 계수된 인원을 광야 2세대, 출애굽 2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1세대와 2세대를 분리하는 이유는 두 번째 인구 조사 때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광야 1세대 중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나눌 민수기 26장은 광야에서의 두 번째 인구 조사의 내용이며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기업을 분배받을 광야 2세대가 몇 명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은 연병 후에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연병은 바로 전에 나오는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그 시딤에서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발락의 음모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모른 채 이방 여인들과 그리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인 바알에게 빠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그들을 치셨고 무려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시팀에서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지면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 사건 직후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에서 증거하듯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것처럼 보였으나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모든 것이 다 끝장나 버린 것과 같은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바로가 모든 히브리 남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였을 때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절시키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온 백성이 밤새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을 돌로 치려했을 때 등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고 노아에게는 비를 내리시기 전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히브리 남자아이 중에 모세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온 백성이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하셨으나 출애굽 2세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멈춰설 뻔한 순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으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깨지기 쉬운 그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심으로 긍휼을 입은 자답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여기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 때와 동일하게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도록 하셨으며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첫 번째 인구조사와 동일하게 두 번째 인구조사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민수기 1장의 이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모세를 도와 인구조사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파별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목된 반면에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인 26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 아론의 아들 이 엘르아살이 인구조사 작업을 모세와 함께 수행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목하십니다. 이 26장 이후로 엘르아살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27장에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 상속의 문제를 이의제기하는 그 장면에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안수받는 그 장면에서 그리고 32장에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요단강 건너편 땅을 지파의 기업으로 받기 위해 그 총회 앞에 나오는 장면에서 그리고 34장에 각 지파에게 이 기업을 나누는 임무를 총괄하는 장면에서 이 엘르아살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회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론이 죽은 후에 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 대제사장직의 세대 교체가 확실히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엘르아살이 아버지 아론의 대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고 계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부터 51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실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통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선 첫 번째 인구 조사의 내용이 담긴 민수기 1장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각 지파에 소개되는 그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요셉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1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나오는 반면에 오늘 본문인 26장에서는 므낫세 지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지난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가장 많은 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와 비교했을 때 각 지파의 수가 얼마나 증가했고 얼마나 감소했는지는 지난 그들의 광야 생활을 대변해주는 지표와도 같습니다. 반면에 에브라임 지파는 그 인구가 감소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민수기 1장의 이 인구조사 목록에는 12 지파의 숫자만 언급되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인구조사인 본문 26장에서는 각 지파에 속한 가문들의 그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아마도 앞으로 있을 각 지파 및 가문별 기업의 배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로 민수기 1장과 달리 본문에서는 족보상의 내용 외에 이전 혹은 이후의 사건들과 연결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이 나오는 경우는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제 각 지파의 순서대로 개수된 그 인원을 살펴보고 첫 번째 인구 조사 때와 인원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르우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장자인 르우벤 지파이며 여기에 속한 종족은 한욱, 발루, 헤스론, 갈미가 있었고 계수된 인원은 43,730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 때와 비교했을 때 2,770명이 감소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르우벤 지파의 인구 조사 결과에 이어서 특별히 지난 광야 생활 가운데 이 르우벤 자손과 연관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셨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르우벤 지파인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의 무리와 함께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라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다가 땅이 그들을 삼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징표 혹 즉 경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11절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 즉 고라의 후손들이 죽지 않았다는 점을 특별히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민수기 16장 32절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 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의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 민수기 16장에 따르면 이 고라의 가문 전체가 다 망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민수기 16장의 이 의미는 고라의 반역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후에 이 고라의 자손들은 다윗이 성전 문지기로 임명한 자들에 포함됩니다. 또한 고라 자손들은 훗날 11편의 시편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편들 중에는 가장 진지하고 확고한 신앙을 고백하는 시편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했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에 영감을 주었던 시편 46번 6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역자의 자손을 통해서 이런 찬송과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르우벤 지파 다음으로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자손에는 느무엘 종족, 야민 종족, 야긴 종족, 세라 종족, 사울 종족이 있었고 계수된 자는 2만 2,200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 때와 비교하면 3분의 2에 해당하는 3만 7,100명이 줄었습니다. 지난 40년의 광야에서 12 지파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앞서 25장에서 비느하스가 죽인 시므리가 이 시므온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시므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 행위가 이 시므온 지파의 인구 감소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갓 지파입니다. 갓 자손의 종족으로는 스본, 학기, 순이, 오순이, 에리, 아롯, 아렐리가 있었고 계수된 인원은 4만 500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와 비교하면 5,150명이 줄어든 인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다.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경우에는 계수에 앞서 유다의 두 아들인 에르와 오난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유다 자손의 수가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많다는 사실과 대치됩니다. 이는 유다 자손의 경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음을 암시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을 우리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만 6,500명이었더라. 유다 자손의 경우 가나안 땅에서 죽은 에르와 오나는 한 종족을 이루지 못했고 셀라, 베레스, 세라만이 각기 종족을 이루었습니다. 세라와 베레스는 쌍둥이로 태어났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계보는 이 베레스로부터 이어집니다. 유다지파에 계수된 자는 7만 6,500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보다 1,900명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유다지파는 첫 번째 인구조사 때와 동일하게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인원이 계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자손에는 돌라 종족, 부아에게서 난 분이 종족, 야숩 종족, 시므론 종족이 있었고 이들의 계수된 자는 6만 4,300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와 비교했을 때 9,900명이 늘어난 인원입니다. 다음은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 자손에게는 세렛 종족, 엘론 종족, 얄르의 종족이 있었고 지파에 계수된 인원은 6만 500명이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인구조사와 비교했을 때 3,100명이 늘어난 인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요셉 지파입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요셉의 경우에는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기 한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을 얻는 경우에는 요셉에게는 두 지파가 기업을 얻게 되는데 이를 두고 곧 요셉이 장자의 몫을 얻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고대 사회에서 맏아들이 다른 아들보다 더 큰 특권을 누렸습니다. 맏아들은 가장이셨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특별히 유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아들들보다 두 배를 받았습니다. 야곱의 맏아들이었던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이 있었으나 자신의 위치의 그 소중함을 명심하지 못하고 탐심과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갔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가 되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마길과 마길에게서 난 길르앗이 각기 한 종족을 이루었고 이 길르앗 종족에서 다시 이에셀 종족, 헬렉 종족, 아스리의 종족, 세겜 종족, 스미다 종족, 헤벨 종족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들의 계수된 인원은 모두 5만 2,700명이었으며 첫 번째 인구 조사 때보다 2만 500명이나 많은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자손 중에는 아들이 없이 딸만 남기고 죽은 슬로보앗이 있었습니다. 주 27장에서 이들에 대해서 자세히 증거합니다. 다음으로 에브라임 지파에는 수델라 베게 다한 종족이 있었고 수델라 종족에서 나온 에란 종족이 있었습니다. 계수된 인원은 3만 2,500명이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인구조사 때보다 8,000명이 감소된 인원입니다. 다음으로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는 벨라, 아스벨, 아이람, 수부밤, 후밤 종족이 있었고 벨라에게서 난 두 아들 아릇과 나아만이 각기 종족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의 계수된 인원은 4만 5,600명이었으며 1만 200명이 증가한 인원입니다. 단 지파에는 수암 종족이 있었고 계수된 자는 6만 4,400명이었습니다. 종족으로는 한 종족이 있었지만 인원수로는 1,700명이 증가했습니다. 아셀 지파의 종족은 임나 종족, 이스의 종족, 브리아 종족이 있었고 브리아의 자손 중에는 헤벨 종족과 말기의 종족이 나왔습니다. 아셀 종족에 계수된 인원은 5만 3,400명이었고 1만 1,900명이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야셀 종족과 군의 종족이 있었고 예셀 종족과 실렘 종족이 있었습니다. 납달리 자손의 계수된 인원은 4만 5,400명이었고 8,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이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를 모두 계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51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모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 당시와 비교했을 때 1,820명이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 숫자를 들은 모세와 및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정탐꾼 사건,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의 그 반역,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불뱀 사건, 그리고 이 전장에서 시딤에서의 우상 숭배 사건 등이 있었고 그때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숫자를 거의 원래대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 숫자가 가진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늘 떠돌아다녀야만 했고 간혹 전쟁을 치러야 하는 불안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이들이 걸어온 삶의 배경은 광야였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고 식품전이나 위류점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광야에서 출애굽 당시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또 새 생명들이 태어나 전체 가장의 수는 40년 전과 거의 동일했던 것입니다. 60만 1,730명이라는 이 숫자는 출애굽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약속의 땅을 지향하는 한 아무리 불모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큰 일들에 우리의 정신이 팔려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처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그때마다 이런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들처럼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심판으로 죽은 사람들의 수만큼 새로 아이들이 탄생하고 자라게 하심으로 삶이 흐르는 강물처럼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합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책임져 주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사다난했던 40년의 광야 그 생활의 끝에서 한 명 한 명 사람을 세어 나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 보십시다. 지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여전히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지 모르는 지금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고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리던 그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다음으로 52절에서 5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절에서 5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많은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 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의 집안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에 분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람이 많은 지파와 집안에 큰 땅을 주고 사람이 적은 지파와 집안은 작은 땅을 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제비를 뽑아 어느 지파와 집안이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가를 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이 가나안 땅은 기형이나 기후가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는 자기가 기업으로 받을 땅의 그 형편에 따라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역적 차이를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지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다투기만 한다면 어느 지파도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통해 열두 지파가 차지할 땅을 정하라고 하심으로 이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제비 뽑기를 통해 할당되는 땅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각 지파별로 할당된 땅의 범위 내에서 그 집안의 크기에 따라 분배되는 이 땅의 크기를 정함으로 시기와 불만을 방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어서 27절에서 62절은 레위인을 계수합니다. 이는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처럼 레위 지파만 따로 계수한 것입니다. 우리 6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2절입니다. 시작.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은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다른 지파들의 경우 전쟁을 준비할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지만 이 레위 지파의 경우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며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수한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장자들을 대신하여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다른 지파들은 계수의 범위가 20세 이상의 남자들이었지만 레위 지파의 범위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이었습니다. 한 달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레위인의 숫자는 2만 3천 명이었으며 첫 번째 인구 조사 때보다 1천 명이 더 많은 숫자입니다. 마지막으로 63절에서 65절은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며 인구 조사의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63절에서 6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앞서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광야 1세대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도 광야 1세대이지만 그 역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인생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광야 1세대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증거하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정탐과 그 백성들의 원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셨던 내용입니다. 제가 민수기 14장 30절에서 33절을 읽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광야 1세대는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고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이 가져온 하나님의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악평에 마음이 무너졌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몸은 자유인이 되었으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였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의 땅에 나아가기보다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세대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한 것은 광야라는 외적인 환경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탓하며 행진하는 내내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장애물은 외부의 광야가 아닌 내부의 광야였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광야 1세대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그들처럼 완고하게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 기자의 경고처럼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처럼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광야 그 1세대는 그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 같은 환경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마음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한 주님의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자신들이 처한 그 광야 같은 환경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의 억압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들은 로마로부터 해방만 된다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외적인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외적인 광야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내적인 광야, 즉 죄의 종노릇하는 완고한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길로 인도하기에 우리의 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길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신실하게 책임져 주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환경을 탓하며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광야 같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면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겠노라 자만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광야 같은 완고한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완고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광야 1세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주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